신명기 3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리마또로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소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재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희생을 두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두려고 하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희생만 마음에 두면서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의 뒤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축복을 말할 때에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일이 잘되게 해주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 하는 일만 잘 도와주면은 분명히 내 일은 잘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을 축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내 하는 일을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일이냐는 그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일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일인지 아닌지 이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달라 이렇게 억지 부릴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십니다. 돕고 계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나쁜 것까지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분명히 아니거든요. 가령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 도둑이 담을 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담을 잘 넘어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안 들키게 해주이소 이런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돕는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지금 사기치는 게 잘 속아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기꾼과 공범이 돼버리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무슨 도둑놈을 도와주고 사기꾼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돕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틀림이 없고 또 나쁜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도와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그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항상 의로운 것만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만.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둑을 사랑하시고 사기꾼을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둑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기꾼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라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 성경이 없잖아. 예수님께서 세리 장녀들 가까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도둑도 사랑하시고 사기꾼도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둑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어떻게 튀어나오겠습니까? 그 사랑이 도둑이 담는 걸 갖다가 잘 도와주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걸 안 들키게 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이 삐져나오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을 사랑할 때에 남이 그 속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가려줘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기꾼을 사랑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런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사기꾼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신다면 담 넘는 걸 들키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걸 들통나게 해가지고 교도소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냐는 거죠. 교도소 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잘못을 알게 해서 회귀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도둑이나 사기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담 넘는 걸 들키게 하는 거, 이게 도와주는 것이고 사기치는 걸 들통나게 교도소 보내버리는 거, 이런 게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도둑질하는 게 들켰다, 사기치는 게 들통났다, 결국 이것이 축복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항상 내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이게 바로 축복이다는, 이게 뭐 모든 일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그 나쁜 일은 돕는 분이 아니다, 이걸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냐 나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도울 만한 일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아 그야말로 나는 지금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겠네요, 이런 생각이 뭔가 조금 날 겁니다. 그저 우리들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정당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있으니까 나쁜 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뭐 도와주겠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이 아닌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그 부모 마음이죠. 제발 우리 아이를 도와줘가지고 아, 학교를 하여튼 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그 대학 시험 보는 아이를 도와주겠느냐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보는 걸 도와달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대학교에 합격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돕는 게 합격시키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대학에는 그 정원이란 게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그저 몇 점만 되면 다 보내줄게 얘기이 아니고 성적수 내가지고 40명, 40명 딱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점수가 높아도 40명 뒤로 밀쳐내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원제니까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떨어집니까?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대신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다른 애가 떨어져야만 내 아이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줘가지고 내 아이가 합격한 도와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비록 나는 도움이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피를 입히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억지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 입장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 아이가 합격하는 것이 내 개인 입장의 축복일지 몰라도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 아이 때문에 떨어진 다른 아이 입장에서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필요 없고 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면은 내가 승진한 것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내 가게에서 손님이 몰려오는 걸 우리가 축복이 되려고 생각하겠지만은 내 가게로 손님 몰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가게에서 손님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손님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주거지역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 근데 내 가게에서 손님 다 몰리면은 결국 다른 가게에서 손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겐 축복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 편에서는 그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요일 저녁에 신장개업이라는 그 TV 프로가 있잖아요.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경영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왜 장사가 안 되나 이리 따져가지고 개선시키고 인테리어 전문가 와가지고 안에 실내에서 멋있게 해주고 또 무슨 뭐 음식점 가게라면 그 음식 전문가 찾아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 가게를 살려내는 이제 돈을 많이 번지고 기벌게 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하루에 2-3만원 그 매상 올리던 그런 가게도 하면 그 신장기업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손 딱 봐버리니까 하루에 매상이 뭐 몇십만원 보통 요즘 100만원 뭐 펄떡을 넘어가던데 그게 이제 그 요즘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참 잘됐다 이런 말을 한다면 참 잘됐다 2-3만원 벌어가지고 적자하던 저런 가게가 이제는 몇십만원 벌고 100만원 넘어가니까 매상 올라가니까 얼마 잘됐노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만 딱 보고 잘됐다 박수치는 순간에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게 때문에 다른 가게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점이든 빵집이든 동네에서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국집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동인사가 여기에도 옆에 있고 저 밑에 있고 뭐 제 알기만 해도 저 밑에 그 전북대 안으로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딱 한 군데가 피어가지고 손님 그걸 다 몰려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 다른 가게는 손님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가게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음식점 주인이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할 때 무슨 말 하냐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돈을 벌게 이제는 나도 남을 갖다가 돕는 그런 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남을 돕기 전에 이미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각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사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는 필히 남이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남 손해 안 입히고 나 잘된다는 거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필히 경쟁사회에서는 내 잘되기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쟁사회 속에다가 하나님은 끌어들여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보고 눈을 펴 누구 편 들라는 겁니까? 누구 편을 갖다 내 편만 들어달라. 이건 결국에는 이기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이것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는 상관은 일단 내 하는 일부터 잘 되고 보자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도둑질 안 하고 사기는 안 쳐줄지 몰라도 이미 나쁜 짓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므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을 좀 넓혀보자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을 좁게 보는 거예요. 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은 그저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그럴듯해서 취직 가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죠. 그게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그게 목표돼 공부를 한단 말이죠. 직장 다녀가 돈 번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좁습니다. 세상 사는 게 좁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죠.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가 목표이다 보니까는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 들어가면 그저 낙심해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내 한 몸 잘못 과정 먹여 살리는 거 이게 그냥 전부가 되다 보니까는 승진 못하고 직장 나오게 되면 세상 살아갈 모든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 삶 모습입니다. 좁게만 보죠. 하나밖에 보지를 못하죠. 그러면 세상을 넓게 보는 건 뭐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인상치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뭔가 생각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던가 항상 그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넓게 보게 되고 세상을 넓게 보게 되어진 사람은 세상 그 자체라는 것이 시시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하게 보여진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 이건 결국에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넓게 보는 겁니다. 이게 참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를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케 하시느냐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생각을 알고 세상을 넓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은 뭐 가진 게 얼마가 됐든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자예요.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돈이 더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돈만 보기 때문에 혹 돈이 자기 손이 사라지면 인생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 마음을 들지 못하면 역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식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세상을 좁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은 돈도 전부가 아니고 자식도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그 사람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그걸 붙들 때에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지 자꾸 세상의 것을 붙들어오면은 그게 나에게 떨어질 때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품마 자식이다 이런 말들 많이 제가 며칠 전에 그걸 갖다가 좀 경험을 했어요. 그 둘째 아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이제 걔한테 내 같이 가서 약 사줄게 하면서 학교 갈 때 같이 가 학교 가서 약을 사주고 보내려고 따라가려고 가는데 애가 안 한다는 겁니다. 돈 달라는 거 지가 약사 먹을 때 돈도 있어 그래. 왜 내가 사줄게 같이 가자 하니까 아빠랑아 불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벌써부터 이제 아버지랑 다니는 걸 불편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벌써 내기로부터 뭐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뭔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벌써부터 자기들의 세계를 이제 어떤 지키려고 자기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걸 발견될 때에 역시 자식은 볼 게 아니구나 하는 거. 그거 저 거기 다 눈치를 챘어요. 앞으로 네 안 보겠다는 겁니다. 왜? 걔 기대해봐야 나중에 아버지 불편한데요. 뭐 양념 과해서 그럼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치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나를 갖다 힘대어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좁게 받아 보니까는 돈 보고 있고 자식 보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게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면은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넓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 것 말고 뭔가 다른 것 가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러한 그 신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는 것이고 그런 삶을 좀 살아보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못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폭 튀어 나오다가도 불만했다는 거 이것 가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이라고 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인간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한 그 복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이게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그 복의 내용도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냐민에게 했던 말과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의 말이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베냐민이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도 움킨 걸 나눈다. 이런 그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말한 베냐민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야곱이 자식에게 말한 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베냐민 행위가 결코 좋지를 못했다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베냐민이 모세 축복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자라 이렇게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말을 들은 그 베냐민이 모세 축복에서는 사랑을 입을 자로 뒤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자가 될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분명히 한 개인을 두고 오면은 베냐민은 물론이고 무슨 루벤이나 레위나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 축복에서는 이스라엘 열두 아들이 몽땅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한 개인 한 개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지금 보고서 축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한 개인 한 개인 딱 뜯어놓고 보면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나는 이것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다고 자신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40년 살아 40년 살아왔던 거, 60년 살아 60년 살아 모든 평생 거, 이거 다 들이대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뭔가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가정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 뭔가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해보자는 그런 열망이 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 들었을 때 그래 이게 한 생각이나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내 인생 포기하고 내 인생 모든 걸 여기 던져보자고 하는 뭔가 그런 열망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를 못합니다. 듣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어쨌든 내 몸, 내 가정 지키는 거, 내 가정 유지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었지. 가정 쪽은 뭔가 칸 막아놓고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단 말이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일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 땅에 증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뭔가 내 마음속에 그래 좋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보다는 역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사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 강했다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열망이 더 강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강했던가 아니면은 자식 잘 키우고 그저 좀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 강했던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자 열망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인정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딱 내밀며 하나님 나 사랑했죠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 달라 이런 말할 자격이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해 달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그럴 자격이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 부탁할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요청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은총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 그럴 때에 넌 이미 복을 받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 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쪽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걸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입었다는 것. 이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베냐민이 사랑을 입은 자라는 지금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냐민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었냐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이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면 베냐민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모세를 갖다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모세 때문에 바로가 자기들을 더 괴롭게 하니까 괴로움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버리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갖다가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관심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게 관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심이 뭐냐면은 비록 내 몸이 애굽에 지금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이게 더 나는 좋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함은 폐하다면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상태에 거한다 할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죠. 비록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우선 내 몸에 괴로 잡고 폐하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 사람들 보고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런 의식 교회에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바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교회로 나오는 모습과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없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랬단 말입니다. 일단 몸만 편하면 좋습니다. 괴로움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천국도 좋고 뭐 영원한 세면 다 좋지만은 일단 세상에 사는 것이 편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점점 인기가 없어져요. 인기가 없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 마음을 갖다가 깊이 깊이 좀 뜯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의식으로 교회를 찾아 나와 있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살아있다 있긴 하는지 좀 이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면 그걸로 다 됐단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자고 지금 자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괴롭다고.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구출하실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쳤습니까? 그 피를 바른 자만 지향해서 살 수 있었고 그들만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어린 양 희생 때문이었다는 이런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생으로 산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희생 덕분에 산 사람들. 이건 요셉의 축복에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땅의 보물과 허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거기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요셉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은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구별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구별해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소위 뭐 특별대우 해줬습니까? 물론 특별대우 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사는 요셉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게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당한 형들을 살리게 하죠. 결국은 요셉을 갖다가 종으로 팔려게 하고 국무총리 되게 한 것은 요셉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제를 살리는 도구로 쓰였단 말이죠. 요셉이 나중에 이걸 하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희생이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을 살린 것이 요셉 희생이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도 희생했단 말이죠. 죽어야 될 자가 사는 것이 누군가 희생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희생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것이에요.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안에 희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개인 자리가 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아래 존재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희생 아래 존재하는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희생 아래에만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희생 아래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을 복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인자가 예수님 희생 아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예수님을 다스린다면은 우린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 아래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라면은 결국 우리는 희생 아래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애굽이 심판의 장소이듯이 이 땅도 심판의 장소밖에 안 된다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 심판 속에 살아날 사람 누구냐? 희생 아래 있는 자들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심판받은 장소란 이걸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다 이걸 배우게 하시고 오직 희생 아래 자리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잘라내고 뺏어가심으로써 이 땅은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있다가 없고 없다 있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희생 아래 거하는 그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래서 생각이 뒤바뀐 사람 그 사람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엉뚱하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뒤바뀌는 것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생각이 뒤바뀌는 걸 위해서 세상이 전부인 걸 알고 살아간 사람을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뒤바뀌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죠.
17절에 오면은 그는 첫 수송화제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여 므낫의 천천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들소의 뿔 같다는 건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위엄이라는 건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힘 아닙니까? 결국 신자에게 있어서 위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희생 아래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위엄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위엄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은 희생을 아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희생 때문에 죽어야 될 자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거죠. 죽어야 될 운명에서 여행원이 산 운명으로 뒤바뀐 자,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의 축복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세상을 넓게 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29절에 오면은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가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할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고생 실컷 하는 그들 보고 너 행복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얻은 자가 없다는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 얻었다는 거 예수의 희생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던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넌 행복하네 그거에 이미 행복한 자가 행복을 위해서 뭘 구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행복한 자인데 결국에 내 행복을 뭔가 구한다는 것은 행복한 자가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자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주님의 희생 덕분에 구원을 얻은 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그와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은 사람 맞습니까?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 받은 자라면 왜 이리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끼게 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백성이 행복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마음 깊이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너같이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 얻은 그 너희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행복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의 피 때문에 죽어야 될 자가 사는 대로 바뀌었다는 그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뒤바뀐 운명과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믿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행복자로서 그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복자로서 말만 행복은 뭐합니까? 진짜 주님의 구원 그것만 가지고 난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신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예요. 여러분 보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모습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그 생명 때문에 행복한 그 인생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 사라져도 기뻐할 수 있고 직장 쫓겨나도 예수의 구원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게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 할 일입니다. 그 일에 저와 이름을 부른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건 필요과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는다고 소리치고 있으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꼭 있어야 웃고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돼야만 얼굴에 웃음이 피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구원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건 진짜니까 우리가 주의 피로 구원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 가지고 느긋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넓게 보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물론 세상을 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복인 줄로 아는 게 정상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후에는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세상 것을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신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는 분이고 참된 분이라는 것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자의 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이런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뭐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인가 그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이런 걸 가지고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 새겨놓으면 안 돼요. 그건 말고 그건 다 허물어버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새긴 모습과 우리 현재 그 내 상태를 비교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는 내가 정상의 신자 살지 못하는 게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나쁜 것이었구나. 나는 비록 도둑질을 안 했고 사기는 안 쳤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상적 신자의 모습이 아닌 나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대속의 피에 그 희생 덕분에 산 자가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진짜 넘치는 은총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바로 신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열두 아들이 몽땅다 야곱의 그 아내들이 서로 남편 사람 독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나온 자식이 바로 열두 아들입니다. 서로 자식까지 싸운다면 자식은 뭐 서로 먼저 낳으려고. 왜? 자식을 먼저 낳는 게 남편 사람 독차지하고 힘이 있는 여자니까. 열두 아들은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었어요. 이런 열두 아들이 복을 받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 때문에 복을 받는 희생 때문에. 희생한 자 덕분에 복을 받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희생 덕분에 복받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런 희생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자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라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인데 성경 그걸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물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게 죄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는 걸 복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산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거짓 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고 십자가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는 게 뭡니까? 욕심을 죽여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욕심으로 사는 인간이 살아갈수록 이 땅의 욕심이 죽여져 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복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복으로 기뻐하는 내가 뭔가 인간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운명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은 천국의 아들 된 자가 얻게 될 거예요. 천국의 아들은 주의 희생 안에 있는 자가 천국의 아들입니다. 그 신분은 무엇을 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바꿀 수가 없는 것, 오직 주님 피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것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세상을 넓게 보는 자고, 그게 바로 행복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것 얻은 것 얻어봐야 또 사라집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주의 희생 덕분에. 그걸 더 좋아 기뻐한 그런 신자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 덕분에 그 희생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오직 이것만 무한한 복으로 여기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행복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한 놀라운 복만 살아있게 하시고, 희생 아래 사는 자 천국의 아들이며 오직 그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주님의 우리 약속, 오직 그것만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임을 아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헛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그 피의 공로,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